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의 몇 절의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며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의 말씀을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함께 읽고 그 뜻을 묵상하고 또 좀 해석하며 들으며 나눌 때에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심으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다 믿고 믿을 것을 믿고 또 행할 것을 힘써 행함으로 주의 형상을 조금씩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 말씀,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목사들, 거짓 목사들의 특징들. 10절부터 다시 봅시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 주관하는 이라는 말이 권위, 권위라는 뜻인데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 그죠? 교만한 사람들은 윗사람들을 무시하죠. 자녀들이 교만하면 부모를 무시하고 배우지도 못한 부모님, 나는 대학이라도 다니는데 부모님은 대학도 못 나왔다. 그런 자녀들. 근데 누가 대학을 그렇게 보냈는데 부모님이 자기는 못 배워서 어떻게든지 배우게 하려고 대학까지 보낸 줄 깨닫고 겸손하게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고 교만한 것과 같이 권위를, 윗사람들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그것이 큰 잘못인데 주관하는 이 곧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이 거짓 교사들, 담대하고 담대하다는 말은 사람이 담대하, 용감한 거는 좋은 덕목이긴 하죠. 용기라는 것이 옛날부터 덕목인데 여기에 담대함은 그런 뜻보다 건방지고 그런 뜻은 건방지고 너무 담대한 용감한 것 같은데 좀 건방진 교만한 사람들이 좀 그렇죠. 겸손한 사람은 참 중요한 순간에는 그들이 용기를 바라지만은 평소에는 겸손하게도 말하고 처신할 줄 아는 그것이 진짜 훌륭한 인격이죠. 그러나 건방진 것하고는 좀 다르죠. 용기는 근데 건방지고 담대하고란 말은 건방지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거스려는 거슬러, 표준말은 거슬러, 저희를 거슬러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전통 본문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며 좀 그게 더 쉬워 보입니다. 불의의 보응을 받으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러니까 불의의 보응을 받으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 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함. 자,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좀 더 열거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요. 특징을 좀 말했지요.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호색하고 또 그런 말씀들 탐심이 있고 그런 얘기들 했는데 여기에 좀 더 특징을 말하기를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특징 첫 번째는 음란함입니다. 음란. 그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했습니다. 그것은 음란한 거죠. 육체를 따라 육신의 욕구, 욕망을 따라서 행하면은 사람이 더러운 정욕에 떨어지고 음란하게 됩니다. 사람이 범죄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아담과 아담의 자손들 속에는 그런 감정의 불균형이라고 할지, 감정의 질서가 깨져서 자기의 욕구가 정당한 욕구를 잘 통제하지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의 더러운 욕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더러운 정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생겨서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성을 따라가면 그래서 사람에게는 순수한 것이 없어요. 순수한 감정이라는 것은 말은 용어는 순수하다면 깨끗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지만은 그런 감정은 없어요. 순수한 감정은 순수하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고 피할 것을 피하고 그래야 돼요. 남녀관계는 요새는 동성관계도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순수한, 우리는 나는 순수한데 괜히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군요. 우리는 참 순수합니다. 그래요? 순수한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감정은 순수하게 자기는 생각하지만은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음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그들이 행했다. 음란이 더러운 까닭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부관계를 벗어나 몸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식욕도 주시고 성적인 욕구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가 없으면 결혼도 안 하겠죠. 남녀가 끌리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하고 다 뭐처럼 쳐다본다고 그러니까 무슨 그렇게 닭 쳐다보단다고 그러든가 뭐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서로 쳐다보면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끌리는 것이 좀 있어야 남녀 이성 간에 끌리는 것이 있고 그러니 결혼도 하고 또 그렇게 지나는데 그러나 그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고 성경이 가르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결혼관계를 벗어나가지고 아무나 다 끌리는 대로 따라가면 그게 바로 타락한 우리의 감정의 욕구입니다. 순수한 감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 감정이 있어서 그 감정이 그냥 내버려 두면 곁길로 얼마든지 갑니다. 그래서 근사한 사람 보면 다 좋아하고 또 전부 따라가고 근사한 남자를 보면 따라가고 그럴 수 있어요. 뭐가 근사한 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결혼을 전제해서 정말 진짜 사귀고 진지하게 사귀고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면 그래도 결혼할 때까지 조심하면서 결혼하면 아주 복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탈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상대방이 그를 신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도 아이고 저 결혼 전에도 저랬는데 결혼 후에 항상 조심해서 저 탈선할까 봐 걱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처음부터 잘못 본을 보여준 거죠. 절제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죠. 그래서 여하튼 그런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규칙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죠. 법을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벗어나는 순간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모든 게 다 더러워집니다. 자신을 더럽히고 가정을 다 파괴시키고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의 죄는 자기 몸을 더럽히는 죄, 가정을 불행케 만드는 죄가 되는 것. 둘째로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 또 하나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이 사회도 그렇지만은 사회에도 뭐 혁명을 일으켜서 막 권력을 찬탈하는 데모하고 뭐 그래서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말고 정상적인 데서는 투표를 해서 투표도 이상하게 조작해서 요즘 하도 고도화돼가지고 전자 개표기를 믿지 않는다. 독일 같은 나라는 아주 그렇게 지식인들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지성을 얘기하면 독일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인데 모든 기계를 말하면 독일 사람들의 머리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유대인들과 더불어 그렇게 말할 터인데 독일에서는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자개표기가 아주 믿을만하지 못하게 그것은 뭐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국정원이 우리 선관위 무슨 뭐 다 그 조사하면서 전자개표기 얼마든지 외부에서 와이파이로 연결해가지고 조작할 수 있고 하면은 그것이 다 조작이 될 수 있다. 그런데다가 선관위가 사전선거 투표하면서 법이 정한 대로 선거인 도장을 다 찍어서 투표용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투표용지를 인쇄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인쇄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인쇄해가지고 투표용지 만들어서 거기 도장을 그냥 인쇄로 찍어서 나가면은 그거를 누가 믿을 수 있는가? 오직하니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수개표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이 그것을 전혀 뭐 터무니없는 의심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정원이 조사를 했고 외국의 유력한 독일이나 그런 데서는 아예 그런 걸 믿지 않으니까 하질 않고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디서 무슨 뭐 심지어는 중국에서 뭘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뒤에서 조정하는 교묘한 조정도 가능하다 뭐 그런 말까지 그것이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믿을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직접 투표하는 게 제일 좋아요. 본 선거에서 다 나와서 실제로 투표하고 그 다음에 그 전자개표기 돌리지 말고 다 앉아서 수개표 해가지고 계산해서 하면 거기는 뭐 정확하지. 거기에 대해서 누가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옳고 그런 것이 판가름 되니까 딱 될 테인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서로 논쟁을 하고 그러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의심이 있다 그러면 의심이 없게 딱 하고 도장 찍으라면 법대로 도장을 찍으면 되지 왜 그걸 도장을 안 찍어 도장 찍는데 그렇게 힘든 일인가? 그걸 인쇄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고 그리고 모든 그 무슨 뭐예요 그 목록을 이 사전 선거라는 게 참 복잡할 것 같아요. 아무나 어디든지 가서 자기가 가서 선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투표할 수. 그럼 그 사람의 선거인 명부를 이 전산으로 다 찾아낸다는 건데 물론 할 수는 있지만은 그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지. 그렇게 하려면 전부 다 본 선거를 없애버리지 그냥 다 동네에서. 사전선거처럼 그렇게 다 해버리고 말면 되겠네요. 본선거를 구태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든지 가서 자기가 있는 데 가서 선거하면 끝나면 될 것 같은데 본선거는 왜 하고 사전선거를 왜 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게 편리하다고 하지만은 그게 도대체 복잡하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선거인 명부라는 게 있어갖고 가서 우리는 다 본선거할 때는 도장 찍고 내 도장 신분증 가져가서 확인하고 도장 찍고 그러고 선거하는데 사전선거는 어디든 가더라도 다 그것이 된다고 그러니까 편리하긴 한데 그럼 다 사전선거식으로 하지 왜 본선거 가서 도장을 찍고 야단을 하는지 몰라 자기 있는 데 가서 선거해버리고 되지 근데 여하튼 잘 모르긴 하겠는데 여하튼 선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선거를 하는데 선거에서 일단 뽑히면 그가 대통령이 되든지 국회의원이든지 뽑히면 그걸 일단은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뽑아놓고 나서 그거 오만 가지 욕설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 참 나는 그거 이상하다고 봐요. 그거 이상하다.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예, 합법적 권위를 가진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도 세우지만 교회에도 세우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세웠을 때에 그들이 목사와 장로들이죠. 그거 할 때 여기는 부정선거하지 않아요. 전자개표기 돌리는 것도 없이 모두들이 세례교인들은 다 모이시오. 모여가지고 다 그들의 의견을 모으시오. 그리고 3분의 이상 또 그 이상으로 표를 다 받아서 세우면은 세워지는 것이고 또 이의가 있으면 또 이의에 또 처리하는 법 절차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우면은 그들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들을 존중해야지. 목사가 누구든지 세워지면, 또 장로를 하나님께서 세우면, 그 교회에서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모든 성경의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대로 본이 되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 추천이 잘못됐다면 안 뽑아주면 되는 것이지. 그 추천 잘못됐어. 그리고 표 안 던져서 떨어뜨리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추천이 그 우리의 회중 가운데서 그 많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본인이 신앙의 지식이 반듯하고 인격과 도덕성이 좀 갖추고 그가 가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자녀들도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의 교훈이. 그러면은 집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대로 그렇게 하면은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들어있지요. 들어있지요. 그래가지고 내 교회를 분란시키는 그런 일들은 옳지 않은 거죠. 이게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의 특징이 그러하다.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고 비난하기를 쉽게 한다. 그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인들이 목사들과 장로들을 전혀 비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들과 장로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과 실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들을 비평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인 대로 두세 증인이 없으면 하지 말라. 그런 뜻도 그런 말씀이죠. 아니 그들을 자주 비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평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고 하나님이 여러 절차를 따라서 세웠다. 교회에 세워서 목사로 장로로 세우신 종들이고 그의 사랑하는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종들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들에게도 유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 종들을 통해서 지도함을 받고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저는 부족한 목사지만은 네, 목사를 여기 누가 세우면은 목사를 통해서 계속 설교를 듣고 받아야 되는데 그 목사 비난해 놓고 나면 설교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저는 간혹 종종 그런 얘기했죠. 그런 교회는 내가 교인이라면 나는 그런 교회 안 간다. 그 교회가 목사가 존경이 되고 그 목사님의 교훈에 대해서 내가 참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목양 관계가 돼 있을 때에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거지. 그렇지 않고 저 목사는 이상하다 뭐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오만 가지 비난이 주어지는 상대라면 그 교회 뭐 하려고 가서 앉아 있습니까? 은혜도 되지 않는 교회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것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난은 매우 매우 신중하게 하고 비난할 정도의 대상이라면 아예 나는 그 교회에 속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간혹 드물게 그거는 있는 교인들 보고 당신들 교회 떠나시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바르게 처신하고 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교회 생활 바로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또 교회의 덕과 유익도 되지 못하고 교회적인 덕과 유익도 못 돼요. 그래서 비난하는 것은 그러한 비난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교회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교회가 일치단합하고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조금 진행하려고 해도 헐뜯는 거잖아요. 교회 이거 틀리고 저 목사 틀리고 저 장로 잘못됐고 그러면 다 교회를 부서뜨리는 일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옳지 않다. 유익이 교회의 덕과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들에 대한 비난은 매우 매우 조심. 저 거짓 교사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천사들은 더 큰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난하는 송사를 하지 않았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비난하는 송사를 하지 않았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이처럼 이만큼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난했습니다. 보통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죠. 가만히 따져보면은 예,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될 그런 일들을 그들은 막 입에 거품을 품고 막 말한다고 그러나요?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럴 때 보면 저 정신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의 비난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비난한 것이다. 짐승같이 사람은 모든 걸 이치에 맞게 정정당당하게 말을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말도 너무 그렇게 막 거칠게 그렇게 하지 않는 논리 있게 이것은 이렇고 이렇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만 해도 그것이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또 파괴력이 있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 막 말을 떠들어내는데 저 무슨 말인지 논리도 안 맞고 근거도 희박하고 그런 얘기 막 말만 말쟁이처럼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짐승과 같으며 오늘 본문에 보면 멸망 중에 멸망을 당하고 불의의 보응을 받을 자들이라고 다시 언급됩니다. 거짓 교사들의 행위는 또 육체적 쾌락을 구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낮에 육신적 쾌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거룩한 교회 안에서 점과 흠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교사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 마귀의 종들이며 세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14절 계속 보십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바른 길로 길을 떠나 미혹하여 혹은 바른 길을 저버리고 곁길로 가 그런데 저버리고 곁길로 가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음란함을 방금 전에도 육체적 쾌락을 구한다고 지적을 했지만은 음란함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사람이 눈이 깨끗하면 좋은데 눈이 교만해도 문제가 있고 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이라면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 즉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음란한 세상 속에서 또 거짓 교사들의 음란한 유혹에 대항하여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또 성경 교훈대로 좋은 부부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음란한 사회 가운데서 음란에 떨어지지 않겠죠. 또 음란한 그런 교사들, 목사들에게 유혹되고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거짓 교사들의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세 번째 특징은 물질적 탐욕이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저버리고 곁길로 간 자들이었으며 마치 옛날 불의한 선물을 사랑하여 가다가 말 못하는 나귀가 하나님의 시킴을 받아 말로 책망하였던 선지자 발람의 길을 쫓는 자들이었습니다. 나귀가 말을 했어요. 나귀가. 발람의 사건을 보면 신기한 그건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사도 베드로는 물질적 탐심과 세상적 명예심을 따라간 발람의 행위를 미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정상이 아니라 가지 말라 그랬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또 갈까요? 또 갈까요? 물어보니까 그래 갈려면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죠. 그래서 가다가 그렇게 만일 그대로 갔으면 하나님의 사자의 칼에 죽었을 터인데 나귀가 눈이 열려서 사자를 보고 피하느라고 그래서 벽에다가 발을 비벼가지고 발이 비벼 상처가 나게 그렇게 됐으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았어요. 발람이. 그래서 이 미친 것 가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가야 되는데 가니까 그렇게 되지 미친 것이라고 표현해요. 또한 그는 저 거짓 교사들을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함으로 그들의 결말이 어떠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따라가면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고 그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7절 계속 보십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영원히 예비되어 있나니 전 동보문에는 영원히라는 말이 있어요. 영원히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전통 보면은 참으로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혹은 저희가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저희 자신이 부패의 종들이니 원문의 뜻은 그렇고 영어 성경 옛날 성경이나 NASB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저희 자신이 부패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거짓 교사들은 물 없는 샘과 같아서 그 속에 생명수 같은 진리의 말씀이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물 없는 샘물이죠. 그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두움이 영원히 예비되어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것이 영원한 캄캄한 그런 어두움의 장소이죠. 거짓 교사들의 음란함의 특징이 또 언급됩니다. 그들은 허영의 부풀린 말을 하면서 미혹한 데 행하는 자들에게서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들 자신이 부패한 종들입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감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반복해서 범죄하면 죄의 종이 되고 그러면 결국 멸망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한 번 실수는 거기서 돌이켜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지만은 그것을 반복해서 실수는 그 실수가 아니라 그런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20절 보시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곧 우리 주와 구주이신 주와 구주 그런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주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개들이 그렇죠. 자기가 막 토해놓고 나서는 또 좀 이따 가서 그것도 다 또 먹잖아요. 아이고 참 지저분하게 토해놓고 또 그것도 먹네. 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 깨끗하게 씻어주니까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더러운 구덩이 가서 또 뒹구는 그 돼지는 그거를 더러운 걸 더러운 줄 모르고 그게 있죠. 예,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사람이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더러운 가운데 떨어져 산다면 그의 형편은 주를 알기 전보다 더 나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보다 더 나쁜 거죠. 이제는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죄를 지었으면 더 나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씻은 후에 더러운 구덩이에 누운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예수 이름은 부르면서 그들이 하는 일은 그런 탐심과 음란과 교만과 그런 죄를 짓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이라면 다시는 죄악된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로 거짓 교사들은 여기 거짓 교사들의 특징 첫째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였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졌다. 결국 음란하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바로 음란이다. 물론 참된 사람들도 실수해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아마 그의 모든 직을 접어야 될지도 모르겠지요. 그런 목사들도 덜어 있어요. 그러나 조심을 얼마나 안 했으면 그렇게 될 것인가. 그래서 처음부터 조심하라고 그랬지. 제가 아는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님도 예, 제가 거기에 있을 때도 보면 여성도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그런 일들 더러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다 나중에 그런 큰 사건이 있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건 사실로 확인된 다 인터넷에도 창피하게 떠 있는 소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평소에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분도 아주 훌륭한 분이었는데 훌륭하게 보이는 점이 많은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거짓 교사는 좀 달라요. 그것은 아예 전문적으로 그런 것을 아주 상습적으로 상습범처럼 그것을 행하는 음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음란한 자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음란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바르게 잘 지키라. 사람이 음란에 떨어지지 않는 중요한 방법이죠. 사람은 다 누구나 비슷하다. 그거를 조심하지 않으면 다 죄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을 하라는 거죠. 조심하지 않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수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다 가정이 파괴되어버린다. 내 가정도 파괴되고 상대방 가정도 파괴되고 다 파괴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수습하려고 하는 것인가. 수습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조심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하라. 부부의 관계를 잘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남편, 아내 귀한 것인 줄 알고 아이고 저 형편없는 아내, 형편없는 남편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틀려 먹었다 그랬지 틀린 것이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한 내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의무를 다하고 그래도 상대가 떠나가면 할 수 없는 거지. 나는 그를 버린 적이 없고 나는 그를 어떻게 위해서 내가 내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잘못돼서 범죄 실수해서 나를 떠나가 버리는 걸 어떻게 막겠어. 가지마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 걸 가면 할 수 없이 가야지. 예.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막을 길이 없지만은 상대가 나를 버리는 것은 막을 길이 없지만은 나는 그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신자입니다. 상대 나는 그를 끝까지 위하고 내 의무를 내가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해보리라. 그렇게 살라. 그것은 부부의 관계 가정의 관계를 잘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한다.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음란의 특징을 가지고 둘째로 거짓 교사들은 교만하고 건방지다 그랬지. 교만하고 건방지고 자신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고 비난했다. 그것이 그 특징이.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요. 예.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을 사랑하고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합법적인 그런 권위자들, 권위를 주셨다. 또 나라에도 마찬가지죠.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세워놓은 자를 그렇게 쉽게 막 갖다 둘러엎어버리듯이 그래서 혁명이나 이런 건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혁명은 또 다른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혼란만 자초하기가 쉬워요.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도 탄핵 같은 얘기를 하지만 탄핵은 무슨 뭐 식은 밥 먹듯이 툭하면 탄핵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중하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전에 우리가 다 지나간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건 난 틀렸다고 생각해요. 절차상 틀렸다고 생각해요. 정말 탄핵하려면 헌법재판소 9명 다 채우고 신중하게 그건 1년이고 2년이고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재판을 내야지 날짜 정해놓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듯이 결론을 내놓고 탄핵하는 그런 탄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한국밖에 없는 것이지. 예. 한국에나 한국에나 볼 수 있는 그런 얘기하면 또 예.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은 또 목사한테 막 대들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거는 옳지 않다. 내가 옳지 않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책을 나도 내는데 예, 탄핵한다는 책을 쓴 박근혜 대통령 옹호하던 변호사가 쓴 책을 나도 읽어봤어요. 도대체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한번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예. 5.18 문제도 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5.18 말만 꺼내면 요새는 법이 만들어갖고 5.18 말 꺼내면은 광주 사건 5.18 말 꺼내면 잡아간다면서 그것 때문에 그 자체가 법의 저축. 세상에 그런 법도 어딨냐. 민주사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런 것을 말할 자유가 있는 것이지 5.18은 무슨 거기가 취해법권이냐. 거기다 그 말하면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법이 세상에 또 그런 법도 희한한 법도 다 있어. 그리고 또 지만원 씨 얘기 내가 우리 저기 장로님도 지만원 씨 책 한번 읽어보라고 준 적이 있었지만은 지만원 박사가 쓴 그런 예 5.18에 대한 그런 분석하는 책을 나도 읽어봤어요. 그것이 도대체 무슨 책이냐 하고 읽어봤어. 지만원 씨가 얘기하는 5.18에 스모킹건이라고 그분이 표현하는 뭐 몇 가지인가 9가지인가 10가지인가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 그만큼 연구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연구에서 이런 것은 문제다. 그중에 기억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5.18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그냥 순수한 그 광주에 있는 사람들의 그냥 그 데모로 시작됐느냐 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건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민첩하게 거기 있는 몇 개의 탄약고가 다 털려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진압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무슨 그 사령관 차를 그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그걸 딱 제압해버렸어요. 세상에, 그것이 일반 데모 군중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무슨 800명인가 600명 연고대 학생들, 서울에서 내려온 연대 고대 학생들이 거기 동원됐다. 그렇게 보고서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 5.18 유공자가 됐습니까? 아,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자체를 꺼내는 것이 금기시 되는 것이 나는 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나 싶어요. 그건 누가든지 거기에 의심이 돼서 거기에 왜 질문을 하면 지만원 씨 같은 사람이 연구를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그럼 그렇게 무기고가 몇 개가 동시에 아주 짧은 시간에 털려버릴 수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거를 무슨 대학교 무슨 예? 전남대학교 뭡니까 전남시청인가 도청인가 그 밑에 지하에 그렇게 아주 무슨 뭐예요 폭탄 장치를 하는 것이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건 군대 특수훈련 받은 사람도 하기 어렵다는 그런 장치를 어떻게 삽시간에 그렇게 장치를 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놔야지. 그런 대답은 하지 않고 무조건 거기 말하면 안 돼. 그거는 예, 북한군 개입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 있을 수 없다는 건 당신이 어떻게 알아? 북한에서는 그런 걸 보고 5.18의 유공자로 자기네들은 거기에서 했다고 거기에서 치하하는 일도 있다고 들리는데 북한은 개입이 없다는 건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알아서 개입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놈이 되고 개입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증거를 제시해야 되지만 개입하지 않았다고 단언하는 당신은 도대체 무슨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단언하냐 그것이. 그렇게 난 질문하고 싶어요. 나는 지금 개인적인 얘기지만 엉뚱한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여하튼 사람이 예, 내가 무슨 얘기하려다가 지금 이런 얘기에 빗나가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예, 네. 아, 자, 우리 얘기를 정리해 봅시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첫째 음란한 것이 첫째 특징이고 두 번째가 교만하고 건방지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합법, 아니, 종들을 멸시 이거 얘기하다 그러니 합법적인 종들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지만은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세웠으면 대통령 한 사람을 탄핵시키는 것이 쉬운 일인가? 툭하면 지금 내가 이런 얘기 정치적인 얘기 하고 싶진 않지만은 하도 요새 선거철에 가관이라 하는 얘기예요. 가관이라. 무슨 200석 넘으면은 윤 대통령을 끌어내린대. 끌어내리고 탄핵을 시키고 한동훈이 탄핵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막 나돌아서 가관이다. 이 나라가.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200석 어림도 없게 해달라고. 예? 그들이 과반수도 못 넣게 해달라고.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이 나라 하나님은 뭐 마음대로 어떻게 되겠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말고 이 나라를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이 지금 200석 넘어갖고 대통령 끌어내려고 한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이 뭐 잘못했는데? 예? 김건희 여사 백 하나 받은 거 그거 잘못이라고요? 백 한 개가 큰 것입니까? 아니면은 대장동, 백현동, 예? 쌍방울, 대북 송금 몇백만 불 보낸 거 그게 큰 것입니까? 비교를 해보라고. 백 한 개가 도대체 돈 얼마가 되길래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라 그게 탄핵감입니까? 탄핵을 그런 걸로 탄핵하는 겁니까? 도대체 나는 말을 자꾸 열이 나면 이것들이라고 하고 싶어. 이것들이 정신이 없어도 한창 없지. 도대체 누가 누구를 탄핵한다는 것인가? 감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지금 법정에서 몇 년 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뻔한 지금 정치하는 대통령을 탄핵한대. 합법적인 대통령인데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말이? 하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런 말 안 하려고 그런 얘기 여기 원고도 없는데 속이 상해가지고 하는 일들을 보면 지금 그렇잖아요. 교만하고 건방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합법적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사역을 해보면은 모든 것들을 할 때에도 모든 것을 정당하게 이의를 얘기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겸손히 복종해야 되고 교만한 거짓 교사들처럼 돼서는 안 돼요. 셋째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 세 번째는 탐욕이라고 해요. 탐욕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자는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렇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바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돈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돈 사랑.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서. 그러니까 돈 사랑하지 않으려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며 살아야 돼. 너무 너무 더 덜을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이 비록 작아 보여도 감사하게 만족하면서 살고 또 기력이 좀 약해져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것도 감사하게 하나님 고기를 먹어서 좀 기력이 좀 더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어떡할까? 다니엘처럼 채소만 먹어도 또 얼굴이 좋아지고 건강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야 산다고 그런 법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건강한 거지. 암만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면 죽어. 그런 사람이 언제든지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런 신조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자족하며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교사들의 특징, 거짓 목사들의 특징인 음란과 또 주님 교만과 그리고 탐욕의 이 특징을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친 교훈대로 성결한 삶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겸손함을 지켜나가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우리가 모든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며 살기를 주님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아멘.